전체로 오늘 주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를 한 것처럼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뉴욕 주사랑교회 우리 그 정윤성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부부고, 우리 목사님은 리전트에서, 이 정 목사님은 리전트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갔죠. 그 다음에 교단은 합동체 교단입니다. 그리고 장로교고 물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모님은, 유영숙 사모님은 우리 이혜영 권사하고 친구입니다. 우리 두 분 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 제자로 길렀던 우리 또 귀한 또 우리 사모고 그렇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목요일 정도 이 밴쿠버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좀 PCR 테스트가 너무 늦게 나와서 어저께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일정을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일중독에 있는 그 목사님인데 여기 와서 좀 이제 며칠이라도 쉼을 갖는 시간을 갖고 또 저랑 같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전부 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내려주실 때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그중에 만남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동수 목사님, 박원숙 사모님 한 20년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만남을 통하여 제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캐나다 서부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20년째 제가 알고 지내고요. 제 아내는 30년째 알고 지내는데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신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말씀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분들에게요.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평생 왼수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바뀐 걸까요?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하고 결혼해서 사람이 나빠진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내 눈에 이 콩깍지가 씌워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 콩깍지가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행복할 텐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허니문은 지나가게 되어 있지요. 허니문이 지나가면 이 콩깍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시력이 아주 좋아져요. 옛날엔 안 보였던 단점들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잔소리해서 효능이 있었습니까? 잔소리해서 변하는 게 없지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요. 잔소리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사랑을 의심하지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바꾸는 신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바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연애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연애할 때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나요? 가짜였나요? 그때 사랑은 가짜였나요? 진짜였나요? 아마 사랑은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얄팍한, 샬로우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눈의 콩깍지가 벗겨져서 배우자의 단점이 다 보여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깊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면 누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본 사람만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아버지들을 제가 섬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많은 한국 아버지들은 전부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왜 모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아버지들에 대한 이 마음의 컴패션이 생겼습니다. 연민이 생겼어요. 그분들도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느껴보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분명히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서 이분들도 사랑을 느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책을 읽고 연구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봐야만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의 사랑을 받아봐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우리도 그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였지요. 하나님은 바로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려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열 번째 재앙이 압권이었죠. 모든 장자를 죽이셨고요. 가축도요, 첫 번째 태어난 첫째는 다 죽이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그날 죽이셨어요. 상상을 해볼까요? 그날 밤에 한두 집의 초상이 난 게 아니죠.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의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애굽인이 사는 지역에는 통곡으로 가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만, 예, holy fear, 경외심만 가득했죠.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을까요? 애굽의 장자들은 악인이었으니까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았나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이하를 보면은요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고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표준 새번역 개정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는요. 고집이 아주 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 안 듣는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통 안 듣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 여호와를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모른다. anger, 하나님께서 분노, 진노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을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했다. rebel, 말 안 듣고 대들고 들이받고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죠. 살만한 자격이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애굽인들이 추악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랑스러운 구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extravagant, 그냥 넘치도록, 낭비라고 할 정도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가면 어울리나요?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에 가면 어울리나요? 지옥에 가면 어울리나요?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요 지옥에 가면 더 어울리는 자입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딱 맞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또 말에, 행동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은혜로운 곡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 안에 이게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원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가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유월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인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지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들이 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죠.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서 그들의 더러운 죄가 덮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몸에 흠이 없어야 됐지요. 그것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The perfect holiness of Jesus Christ.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10일에 이번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정해야 되는 날인데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것은요, 내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라, 내가 이번 유월절 때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셨다. 칭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죄 용서, 두 번째는요,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용서, 자유. 먼저 죄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의 선물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고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죄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귀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 선언하셨으면 누가 감히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모든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한 번씩 찾아와서 너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넌 정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암송해서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목욕을 한 사람은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두 번째 선물은요 자유입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이 열 가지 유월절을 지키고 열 번째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바로의 노예로 속박에서 신음했는데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는요 출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는 뜻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2절 말씀 보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싹이 무엇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것이거든요. 빌립보서가요.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과 이게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죽어서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의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속박으로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주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Freedom from, 지금까지 from을 묵상한 거예요. Freedom from,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지금까지 묵상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Freedom to가 있습니다. Freedom to serve with love.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오히려 이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08쪽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경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직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서로 무엇을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펼쳐놓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willingly 자발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너희 차례다, 너도 사랑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서 섬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요, 그래도 또 싸울걸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안 됩니다. 내 노력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5절 말씀, 성경 계속 펴놓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면 가족이 함께 망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서로 미워하면 그 회사 잘 되겠습니까? 그 회사 안 됩니다.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Universal Church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은요, 그 지역교회 Local Church는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지요.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하면서 철학기도도 하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미워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철학기도 했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사랑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했으면 사랑해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함께 살아납니다. 직장 동료들이 서로 사랑하면 회사가 살아나겠지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지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이 21세기 캐나다 서부 장로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캐나다 서부장로교회가 살아나고 밴쿠버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데 주님의 쓰임을 받고 밴쿠버의 부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다 다 찬양하고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